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따뜻한 문안 인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친필, 자신이 썼다는 것을 기록하는 친필 서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 편지 말미에는 이러한 이제 문안 따뜻한 말과 자신이 썼고 그런 것을 기록하는 그런 문화가 흔히 이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런 헬레니즘 문화에 이제 깊숙하게 자신이 연관돼 있었으므로 이렇게 편지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에베소라는 아시아, 그러니까 로마령에 있는 아시아주에서 기록했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 전도를 하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속해 있는 아시아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부부의 문안도 대신 전달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당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함께 동역한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만난 이 부부는 바울의 그 텐트 사역도, 천막 사역도 함께 동참한 부부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뛰어나, 함께 뛰어났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그 유대인을 훈련시켜 그가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훈련시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은 왜이 에베소 지역에 속해 있는 아시아주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부부와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문안까지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과거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에 2000년도에 갔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을 하려면 이제 한인마트나 아니면 차이니스 마켓 가가지고 그 전화카드를 사서 써야 됐습니다. 전화카드를 샀고 그 은박지를 동전으로 열심히 긁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번호로 입력해서 국제전화를 이제 했는데, 당시 그 카드가 몇분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 15분 이런 그 시간이 주어져서 최대한 짧고 빠르게 이제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왔는데요. 그 대신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했던 건 편지였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국제우편 봉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 그 무늬가 가득한 봉투가 있었는데요. 그 봉투에 한장한장 진짜 편지를 꾹꾹 이제 정성스럽게 쓰셔서 그 봉투에 이제 편지를 넣고 보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를 보내기만 했을까요? 보냈으면 이제 답장도 왔습니다. 오랜 시간 그 배를 타고 걸려온 그 편지를 받게 되면 얼마나 저희 부모님께서 기뻐하신 줄 모릅니다. 이제 제 한국어 실력도 이렇게 지금 는 이유도, 사실 유지됐던 이유도 그 몰래 편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의 편지들을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내가 얼만큼 이제 부모님을, 이제 다른 지인분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지가 적혀 있었고, 잘 지내는지,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가 꼭 말미에 되면은 이제 쓰실 내용들이 없었는지, 아, 누군가가 안부 전해달라. 누군가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말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 또한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제 쓸 내용이 없어서기라기보다는,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안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타인을 환대하며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치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의 뜻은 타인을 환대하며 그 사람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든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든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더욱더 친절하게 이 문안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안에 대한 그 적용점이겠죠. 이 적용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거룩하게 입맞춤해 줄 수 있을까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라고 오늘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랬을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우리는 그 사회의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의 싸움, 파벌의 싸움, 그리고 신들에게 바친 그 음식 제사를 섭취하는 것과 같은 문제, 음란함과의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 지도자로부터 그 배움받았던 하사받은 그런 파벌의 싸움, 그리고 또한 부에서 오는 차별, 신분에서 오는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문제들 사이에서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됨의 강조를 어떻게 하냐?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인 사이에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입맞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맞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애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때 이 입맞춤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입맞춤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를 자신의 그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명예가 더 높은 분들에게는 존중과 감사와 존경과 경의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그 높으신 분에게 그 입맞춤할 수 있는 부위도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에게는 손등이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부위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서로에게 입맞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입맞춤이라는 행위가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지만 그 불가능한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라도 서로에게 입맞춤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도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순 모임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 섬김이 모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출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부의 능력에서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학업의 그 차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은 이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라고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 그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 옆에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그 사람을 내 같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은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저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어떻게 보면 혐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그 아들의 지위를 제가 주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세에서 아버지의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래 내 노예가 되어라고 얘기하는 대신 오히려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주십니다. 이것만큼 더 큰 무난 인사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또한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먼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인류에게 행하신 최고의 무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난 인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고 안아주셨고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섬기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같이 이 한 공동체라는 KCPC라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이 독특한 입맞춤이나 인사법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실행되지 않지만 다른 모양으로 실행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연보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 또한 이제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그 손길들이 오늘날의 거룩한 입맞춤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입 맞춰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KCP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